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9%입니다. 비혼 출산율이라는 통계 지표가 있습니다. 전체 출산 건수에서 비혼, 즉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비율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가 아닌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전체 태어난 아이들 중에 몇 퍼센트냐, 이 지표입니다. 프랑스는 이 비율이 거의 60%를 넘고요. 불가리아,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이 비혼 출산율이 50%가 넘는데,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은 조금 전에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1.9%입니다. 게리 베커라는 25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행동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베커 교수는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 관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예컨대 남녀가 결혼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특화와 분업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소득을 많이 받는 남성은 시간을 아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버는 데 집중하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를 집중해서 둘이 합쳤을 때 최대의 소득을 올린다는 거고요. 출산 역시 그래서 출산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 만족이 커질 때만 활발해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에 우리나라의 결혼 건수와 출생아 숫자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지요. 이 베커 교수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 역시 경제적 판단에 따른 결과물일 텐데, 특히 비혼 출산율이 유럽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낮은 것도 그렇게 하는 경제적 제도적인 유인이 전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의 현재 사정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이 비혼 출산 문제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공론화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4월 26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 앞서서 핵 개발은 포기하고 이제 경제 건설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선언을 했는데요. 이 말을 어디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경제협력으로까지 진전될 수 있을지 오늘 북한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민 개인 한 사람 소득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 소득, 기업 소득 다 합쳐서 그렇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를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태라고 하나요? 이게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가 경영에서 손떼라라고 하는 소액주주들의 운동으로 이어지는 모양인데,
네.
이건 이제 법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서 표대결해서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일가가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고 우리가 대표에서 다시 뽑겠다, 이
네,
말이죠?
맞습니다.
어디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중에 보면요, 이 대한항공 오너가들의 갑질, 또 불법 비리를 제보하는 그런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네, 이제 뭐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이 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경영진 교체 운동에 나서자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쓴이는 국내 한 작은 법무법인인 JN파트너스 법률사무소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한진 일가의 갑질 논란과 또 이로 인한 대한항공 주식가치 훼손 문제에 대해서 적지 않은 주주가 우리에게 문의를 해왔다. 그래서 이제 이 주주들의 의지를 모아서 대한항공 경영진을 교체하는 운동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법률사무소에서 그냥 해본 소리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법률사무소가 예전에도 어떤 저 회사의 경영진을 똑같은 방식으로 표를 모아서 네, 바꿔버린 사례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예.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 기업입니다.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인데, 작년부터 2대 주주와 경영진 간의 뭐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예,
이때 이제 한 소액 주주가 기존 경영진이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소액 주주들을 좀 이제 이끌고 나선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JN 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맡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예.
결국은 경영진 교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사무소에 이제 대한항공에 관련된 문의도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렇죠. 예. 이 법률사무소도 아무래도 경험도 있고 또 이 여론을 봤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나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일대주주하고 표대결을 해서 그럼 더 일대주주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서
네.
그냥 그 일대주주는 경영에서는 손 떼고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아저씨로 물러나고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주가 이사회를 구성했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항공에서도 과연 가능할 거냐 이걸 지금 그럼 분석을 해보면 좋을 텐데
예.
이거야 뭐 나머지 소액 주주들이 얼마나 이 운동에 동참해 주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만
네.
근데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아니면 지금 대한항공이 대한항공의 경영진을 바꾸려면 대한항공 주식을 누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주식은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일단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는 한진칼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사인데요.
예.
대한항공 지분을 30% 갖고 있습니다. 29. 몇 퍼센트인데요. 어쨌든 30% 가까이 갖고 있고요.
이건 조양호 회장 일가의 우호 지분일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왜냐하면 한진칼 자체를 조 회장 일가가 25%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조 회장이 한진칼을 지배하고 있고 그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인
30%를 들고 있다.
예,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예. 또 조 회장은 별도로 또 오너가 개인들 지분 조 회장을 비롯한 뭐 일가 친척들이 한 3% 정도의 대한항공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을 다 합하면 대한항공 지분 중에 33%는 조 회장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확히 3분의 1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11% 조금 넘게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소액주주가 56.4%로 일단 절반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둘을 더하면 3분의 2가 정확히 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의 표가 있어야 교체가 가능한가를 봤더니
네.
일단은 이제 임시 주총을 열어서 경영진 교체의 안건을 이제 결의를 해야 됩니다.
주총 열자고 요구를 해야지 그때부터 표대결이 되면 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주총은 열자고 하면 열립니까?
일단 상장사 같은 경우는 발행 주식의 1.5% 이상이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하면 일단 소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야 모아지겠네요. 전체
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예. 것 같고 현재도 JM 파트너스가 그래서 소액 주주의 위임장을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어떤 주총에서 일반적인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뭐 출석 주주의 과반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정도만 있으면 가능한데
그러면 표대결에서 한 표라도 앞서면 이긴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명은 주총에 참석을 해야 되고
네.
주총장이 온 분들끼리만 표대결을 해서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인데.
네. 근데 이사 해임은 이제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예.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출석 주식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요. 또 발행 주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대한항공 전체 주식 숫자의 3분의 1이 주총에 참석해야 되니까.
네.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참석은 참석은
네. 일단은 주총이 열리고
열리면 되는
예,
것이고요.
열리면 되는 것이고요.
예, 예.
출석한 주식수, 출석한 뭐 사람 수가 또 다르겠지만
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또 그 규모가 다르니까
네.
출석한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전체로 보자면 전체로 대한항공 전체 발행 주식에 보자면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임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일가가 경영에서 손 떼라라고 하는 안건에 대해서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네네
출석 주총에 나온 분들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체가 다 출석을 했다고 치면 100명이 다 출석을 했다고 치면
예.
67명이 이 해임에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데
네.
현재 지금 보면 조 회장 우호 지분이 33.34%입니다. 아주 절묘하게 3분의 1을 살짝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 말은 당연히 조 회장 일가 우호 지분은 주총에
참석을 할 거라는
해서 반대표 던지겠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주주가 전부 다 전원 예외 없이 주총에 참석해서
네.
전원 예외 없이 반대 찬성표죠. 그러니까 해임에 대한 찬성을 하면
네.
그러면 찬성표가 전체의 3분의 2가 될까 말까 하는데
예.
그러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소액주주분들이 100% 참석한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게 어려우니까요. 네. 나온 분들이야 반대하려고 나왔다고 볼 수 있으니 찬성하려고 나왔다고 볼 수 있으니 표를 네. 다 던지겠으나 네. 바빠서 저는 주총 못 갑니다 하는 분이 한 100명 정도만 있어도 이거는 안 그렇죠. 통과가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률사무소도 네. 표대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 가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이라고 해서 네. 그 이사 그러니까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그런 소송을 통해서 또 진행을 할 수 그러니까 있다는
잘못했으니 물러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예. 네. 그러면 대주주가 30% 3분의 1 지분만 갖고 있는 회사는
네.
경영진 바꾸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3분의 2의 주주가 찬성을 하더라도 바꾸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 33.34%라는 지분율이 상당히 예. 절묘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법을 좀 바꿔서라도 네. 3분의 2가 찬성해야 된다는 특별결의로 하지 말고
네.
절반 이상 찬성하면 바꾸는 걸로
네.
그렇게 해야 뭔가 경영진을 교체하는 게 좀 수월해지거나 원활해지겠네요.
예.
국토부가 최근에 청약 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들을 조사했는데
네.
통장 청약 통장 써서 당첨된 분들 중에 아 이분들은 당첨 안 시켜야 되는 건데 당첨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된 것은 그 특별 공급 당첨자들에 대한 예.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요.
특별 공급이면 뭐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 이런 분들
예. 그런 예. 분들이 이제 특별로 이제 따로 이제 떼어진 물량에 대해서 당첨된 부분인데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를 조사한 겁니다.
적발된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가장 많은 사례가 위장전입 사례, 위장전입 의심 사례였는데요.
예.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가 월 평균 소득이 551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제 소득 기준이 있는데 3인 가족이면 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월 평균 소득이.
네.
근데 이분은 3인 가족이었는데
네.
청약 20일 전에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주민등록을 옮겨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을 만든 거죠. 4인 가족은 600만 원까지는 또 청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약 자격을 만들어서 이제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청약 직전까지만 전입신고하면 되나 보군요, 규정이.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사례고요. 케이스는요?
또 다른 케이스는 장애인 특공 당첨자 분인데요.
네.
올해 2월부터 이제 지금 4월이니까요. 불과 이제 두 달, 세 달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세 번이나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합니다.
네.
수원, 서울, 인천 이렇게 옮겨왔는데 조사해보니까 실제 뭐 거주 여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 당첨자는 부모와 별개의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현재 등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장애인이라 그렇게 살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이상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 나이도 예. 좀 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현실적인 것이냐에 대한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럼 취소돼요? 당첨이?
네. 일단 이분들은 국토부가 의심 사례를 포착한 거고요.
네.
직접 처벌할 수가 없어서 서울지방경찰청 또 서울특별시 그 특별사법경찰에 이제 수사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네.
경찰이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예.
이분들한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요.
당첨은 자연적으로 취소되고.
네, 당첨은 당연히 취소가 되고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도 제한됩니다.
그러게요. 수시로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양재옥 씨가 뉴스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인당 3만 달러라고 하던데 이게 국민 한 사람 소득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와 기업들 소득까지 다 합친 게 그렇다는 겁니까? 1인당 3만 달러면 우리 집은 세 식구니까 9만 달러고 우리 돈으로 1억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3인 가족 평균 소득이 1억 원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예, 뉴스에 나오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요, 개인들의 소득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소득을 5천만 국민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소득에는 개인들 소득뿐만 아니라 기업들 소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다 그러면 국민들이 평균 1년에 3만 달러씩 1인당 번다는 뜻이기는 한데 그 국민들 중에는 삼성전자라는 국민도 있고 현대차라는 국민도 있고 포스코라는 국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하나하나 다 국민으로 간주하고 그 기업들이 버는 돈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 구한 게 3만 달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국민은 1년에 10조 원도 더 벌잖아요. 그렇게 많이 버는 기업들까지 국민의 한 명으로 보고 통계를 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게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가져가는 돈, 예를 들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가는 세금, 4대 보험료, 이거는 정부가 바로 가져가서 쓰니까 정부 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 소득은 그래서 월급 통장에서 세금 떼고 난 후에 돈으로 찍히니까 실제로는 한 3,500만 원쯤 버는 분이라도 나는 1년에 3천만 원쯤 버는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500만 원씩 늘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부 소득도 생각해줘야 되고 하니까 늘 체감소득과 뉴스에서 발표하는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가 생깁니다. 결국 1인당 국민소득은 기업과 정부가 가져가는 소득까지 다 합친 후에 평균 낸 거라서 개인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소득하고는 다소 다르다.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